제12편 내가 어디 있느냐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교재 36페이지를 다 펴시기 바랍니다. 교재 36페이지. 교재 36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상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인데 그전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처음 다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3장 7절 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창세기 3장 7절과 8절을 펴놓으시고 교재는 36페이지를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지난번 학기 때 11번을 했는데, 11번을 공부를 했는데, 창세기 3장 6절까지밖에 못했습니다. 3장과 4장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4장, 5장부터 이제 넘어가면 좀 빨리빨리 나갈 수 있겠죠? 우선 3장 7절, 8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전 강의를 못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적당한 때에 이 창세기 강의 전체 테이블 우리가 만들 것이니까 그 테이블 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 이에는 이제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8절까지 보고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눈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그게 이제 좋게 밝아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부터 이 아담과 하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왠지 부끄럽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 어릴 때 경험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끼시는 그릇을 혼자서 몰래 뭘 해먹다가 깨뜨렸다든가 하고 나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불안하죠. 걱정이 되고.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런 아주 이상한 그 기분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아주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평화스럽고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불안해졌고, 공포심이 왔고, 특별히 우선 1차적으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 전에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옷을 안 입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뭔가 그 영광의 빛으로 옷이 입혀져 있었는데, 무슨 직물로 짠 옷이 아니고, 영광의 빛으로 가려졌던 몸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사라지고, 수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습니까? 영광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두루마기는 언제까지 어떤 상태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한 영광의 두루마기는 절대로 벗겨지는 옷이 아닙니다. 그렇죠? 언제 이 옷이 벗겨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벗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구원의 과정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선행을 많이 쌓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입장을 바꾸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바뀐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입장을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입장을 바꾸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의의 두루마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의의 두루마기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입혀주신 의라고 합니다. 입혀주신 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고 그것을 칭의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하죠. 이 칭의, 거듭남,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재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무슨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영광의 두루마기, 빛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언제 이 두루마기가 벗겨졌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두루마기가 벗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재창조함을 받게 되었고 다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재창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두루마기를 다시 입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을 통해서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신 의의 두루마기는 영원한 것입니까? 벗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예? 벗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영광의 두루마기가 벗겨질 수 있었듯이 우리가 칭의와 함께 거듭남과 함께 입혀진 의의 두루마기도 벗겨질 수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영광의 두루마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입혀져 있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재창조된 이후에 입혀진 의의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속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입고 있는 것 자체도 우리의 힘으로는 입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의의 옷을 입고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입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것을 계속 입고 있으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까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도 역시 의인데 그것은 나눠주시는 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무슨 의라고요? 입혀주신 의, 최초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입혀주신 의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지되는 그 의의를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 그것은 나눠주시는 의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이제 옷이 벗겨지고 이제 수치를 느끼고 이제 불안해지고 이제 두려워했고 이제 숨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대개 사람들이 죄는 대낮에 합니까? 어두워지면 합니까? 요새는 뭐 대낮에도 합니다만 보통 상식적으로 죄는 어두운 데서 합니다.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이 어두움을 좋아해요.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원리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 한번 성경절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 빛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으로 오면 자기 행위가 드러나니까 빛보다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수치심을 느끼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숨었습니다. 그 당시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직후에 아담, 하와 말고 다른 사람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숨어요? 그 참 이상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근데 숨었어요. 이게 그 양심에서 나오는 그 인간의 그 본성이에요. 죄를 짓고, 예? 그냥 뭐가 안 되면 숨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입니다. 사실 숨어봐야 소용도 없지만 그렇게라도 임시라도 한번 숨어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뭘 하나 또해 입고 숨었어요? 뭘해 입었어요? 아, 우선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아마 제일 컸나 봐요, 사이즈가. 그 주변에 있던 그 나무 잎사귀들 중에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 제일 컸는지 그거 가지고 이게 쉽게 엮어가지고 옷을 하나 이제 해 입고 숨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또 표상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고 그 상대적인 옷이 또 하나 나오죠. 네. 오늘 뭐 거기까지 못 가겠습니다만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혔어요? 가죽옷. 그러니까 먼저 입고 있던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은 버리게 하고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이 가죽옷은 나중에 또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무화과 나무 잎과 이 가죽옷을 대비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까?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워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나니까 벗었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생긴 결과를 임시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죄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임시.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종교가 가르치기를 이 덕이나 공을 쌓음으로 죄를 상쇄시키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자선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쌓아가지고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인간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임시로 만든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궁극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듯이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여기서 그동안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를 하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은 일단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의 어떤 영적인 의미는 죄의 문제를 한번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였지만 둘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치를 가릴 수도 없거니와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날이 서늘할 때 이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날이 서늘할 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해가 넘어가는 저녁 나절이기 때문에 온기가 좀 사라지고 날씨가 서늘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57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교재 제일 아랫부분에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57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공기가 이 범죄한 부부에게 갑자기 어떻게 느껴졌다고요? 차갑게 느껴졌다. 이게 느낌으로만 온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공기가 차가워진 것인가? 62페이지에 보면, 조금 더 지나서 부조와 선지자 62페이지에 보면 일찍이 그렇게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대기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극단적인 한서에서, 한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추운 것을 말하는 거죠. 한서에서 보호하시려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마련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도 옷을 입었지만 추워서도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의 온도는 대단히 평온하고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죄 때문에 사람이 사는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화과나무도 지금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첫째는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추위를 약간이라도 피해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뒷말을 가지고 역추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죽옷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와 상대적으로 나타난 이 가죽옷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길이었고, 나중에 이제 그때 공부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죽옷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길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설명된 말씀에 의하면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에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조금 우리의 현실적인 생활에 좀 적용을 해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 주변 환경의 온도를 따뜻하게, 온화하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뭘 느꼈습니까? 차가움, 냉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느낌일 뿐만 아니라 실제 대기권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이 죄인들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은 냉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차가움을 느껴요. 그래서 배척하고 조금이라도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미워지고 적대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기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싶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의 소중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내 것을 무엇인가 잘라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차갑게 봐서 안 돼요.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서 비록 우리가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따뜻함을 느끼고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굉장히 무가치하고 보잘것이 없으면서도 교만하고 자만하고 여기 교재에는 뭐 무시라고 되어 있는데 무시라는 말보다는 과시라는 말이 나을 것 같아요. 과시. 사람이 연약할수록 교만해집니다. 가진 것이 없을수록 자만해집니다. 자기가 허약할수록 과시해요. 어떤 분이 모여서 앉았다 하면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한 강의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그냥 모여 앉으면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잘해요. 그럼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근데 자기는 딸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괜히 그 좀 그럴듯한 차를 타고 좀 뻐겨보고 싶고 그게 이 죄인의 허한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따지고 보면 뭐 있습니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한번 그 교통사고 나면 그냥 처참하게 되고 연탄가스 요만큼 마시면 뭐 또 죽어야 되고 사람이 참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정말 강한 것이에요. 정말 강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죄진 다음에 무화과 나무로 좀 가려보고 좀 해결해 보려고 한 것이 다 거기에서 나온 본성들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인자를 이어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들이니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습이죠. 37페이지 교재 넘어가십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숨은 것은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동산에 나타나시면 얼마나 반가웠고 얼마나 이제 기쁜 마음으로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반갑고 좋았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이제 숨었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냈다. 다 이 말도 깊이 생각하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고 싶지 않았다 이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존재하고 싶지가 않았다 이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회에서도 범죄자들은 경찰을 피해 다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것을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뭐 철학적인 말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을 만들어 붙이자면 이제 비존재입니다. 비존재.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비존재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어둠에 있고 싶은 것입니다. 어둠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빛이. 성경에서 말할 때 어둠의 반대는 빛입니다. 빛은 곧 무엇이었는가 하면 생명이었습니다. 빛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빛, 생명 다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신, 빛이신 하나님을 피해서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은 존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꺼려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도 비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곧 무엇을 포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피하여 어둠 속에 있는 것은 빛을 피하여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왜 멸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멸망을 받습니까? 왜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면 죄 속에 있는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기를 원치 않으셔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싫어하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어둠 속에 빠져가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만 원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부여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음과 구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은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살려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말고 우리 죄를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고 빛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물으셨습니다. 9절에 보면, 9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에게 간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다가오셨어요. 일반 종교와 이 기독교 종교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 다른 잡신들의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져오고 고행을 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신에게 좀 잘 보이고 화나 있는 신을 마음을 풀어줘야 그래서 자식도 갖다 바치고 무슨 대단한 제물도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신을 달래가지고 신에게 은총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종교 말고 다른 잡신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물론 다른 잡신 세계에 구원도 없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구원 자체도 자기의 공을 쌓아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거저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초의 이 범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어떤 그 공간적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죠? 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꼭꼭 숨어가지고 찾질 못해가지고 너 어딨냐, 너 어딨냐 하고 찾으신 것이 아니고, 예. 이것은, 관계 혹은 정신적 위치를 묻는 것입니다. 관계의 위치를 묻는 것입니다. 너 왜 어두움에 있느냐? 지금 내 상태를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왜 거기 있게 되었느냐? 이걸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시편 50편을 잠깐 보고 넘어가십시다. 시편 50편 1절입니다. 시편 50편 1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질문을 해 본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신앙을 하게 되었는지 그 통로가, 경로가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같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초청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산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지, 왜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자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소생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내가지고 창피를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이미 그들을 다시 구원할 방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 왜 거기 있느냐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누가 너희들도 벗었다고 얘기하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자,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질문은 지금 몰라서 하는 게 아니죠. 그 이제 상태를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이 선악, 우리 지난번에 공부하실 때에 아담이 이제 그 부인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 따먹고 흥분해가지고 하나를 더 가지고 아담에게 왔을 때에 아담은 그 하와가 선악과를 들고 약간 신나가지고 올 때에 아담은 벌써 이 지각으로 아, 이게 운명이 끝났구나. 그래서 갈등했다고 그랬죠? 저것을 먹고 같이 죽을 것이냐? 아니면 먹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냐. 근데 아담은 뭘 택했다고 그랬어요? 먹고 같이 죽을 것을,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먹고 같이 죽을 것을 선택했어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참 멋진, 결과는 비참했지만 선택 자체는 아주 신사답고 멋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또 비굴해져요. 여자 핑계대는 거예요. 그 여자를 핑계대는 것은 곧 누구에 대한 핑계입니까? 여기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내 여자가 줘서 먹긴 먹었는데 그 여자는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와에게 묻습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누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에 그 말은 나오지 않지만 뱀은 또 누가 만드셨어요? 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진 않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대는 그 속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 이렇게 유전으로 흘러내려와가지고 우리도 좀처럼 자기의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는 일을 잘 해요, 안 해요? 늘 그러고 살지요, 뭐. 자기는 다 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고, 환경이 안 좋은 것이고, 자기는 늘 다 잘했어요. 이것이 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58페이지에 보면, 부조와 선지자 58페이지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의 정신은 거짓 아비에게서 비롯되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사단의 가마에 굴복되자마자 이 정신에 빠졌으며 아담의 모든 자녀들이 이 정신을 나타내 오고 있다. 이 정신이 무슨 정신이에요? 자기 합리화, 변명.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 대신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 또는 하나님께 씌움으로 자신들을 방어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심지어 그분의 축복까지도 그분께 불평할 이유로 삼는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서 정말 시급하게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좀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을 많이 보게 돼요.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지만 사람의 잘못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해놓고도 계속 이유와 핑계를 대고 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를 닮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좀 억울해도, 정말 잘못 안 하고 억울해도 우리 예수님처럼 참는 정신과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무고하게 나를 막 그 되지도 않는 말로 막 고소해오고 그냥 정말 속이 터질 것 같더라도 좀 참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정신이 필요해요. 거기에서 내가 갈리고 닦여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이 이제 열이 오르면 변론이 통하지 않아요.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감정이 솟아오르면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했다고 변명하고 해도 그게 상대방에게 설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서적으로 벌써 이렇게 도가 넘어버린 상태에서는 변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그 정신을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꼭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설명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그냥 영원토록 오해받을 것들이 있어요. 그런 설명, 변명이 말고 설명은 정서적인 그 흥분과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나중에 차근차근 해야지. 그 감정이 솟아올라 있을 때는 아무리 그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늘 자기 합리화 그리고 변명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우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도록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칸트가, 철학자 칸트가 상당히 어려운 말을 하나 해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도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진정한 자유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칸트의 말과 같이 자율이 아니라 신율이다. 신율을 저버린 인간의 자율은 스스로 타율을 불러들이고 만다. 참 어렵죠?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도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도 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만 진정으로 자유하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것까지도 남에게 핑계를 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게 남에게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늘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자기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핑계하고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피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심령 깊은 곳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평안하고 자유하고 안정감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와서 그 법도를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인간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어떤 그 마음의 동기나 움직임은 원수가 생기면은 미워하고 싶고 미워합니다. 그게 자유래요, 자유.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들어와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칸트는 이것을 신율이라고 해서, 신율, 하나님의 법도를 신율, 하나님의 계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율례와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신 말씀들이에요. 이 기계 누가 디자인했습니까? 이 기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제작하셨기 때문에 이 기계의 성질과 성향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할 때 건전하게 쓸 수 있고 때로는 뭐 결론적으로 영원히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하라,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지시하시고 명하신 모든 말씀들은 인간이 평안하게 안정된 심령으로 건강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이 땅의 죄악의 세상에 처해서 살지만 이 세상에서라도 아주 자유하게 안정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설명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안 해도 될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욕심과 정서와 감정대로 살지 말고 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 때에 사람은 정말 자유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미워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귀찮고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네? 사람을 잘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잘 풀지 않은 사람은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좋을 때가 없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가. 저 사람 봐도 기분 나쁘고 저 사람 봐도 밥맛 없고 저 사람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 이게 얼마나 큰 고통과 불행입니까? 얼마나 부자유한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십시오.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포용하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 사람도 봐도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을 봐도 좋아 보이고 사랑스럽고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이게 사람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원리예요. 이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데서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잘만 배우면 교회를 잘 못 가면 또 큰일 나지만 제대로 가서 성경을 제대로 잘만 배우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자, 핑계대지 맙시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아담이나 하와처럼 자꾸 핑계대가지고 핑계를 대면 될수록 자기는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부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한테 물을 차렵니까? 네. 그 차례로 말하자면 보세요. 처음에 시작은 뱀에게 시작돼가지고 하와로 가가지고 하와에서 아담으로 갔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물으시고 거꾸로 하와에게 물으시고 그 다음에는 뱀에게 물을 차렸는데 뱀에게는 너 왜 그랬느냐 하고 질문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미 뱀은 사탄의 매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이미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예요. 이미 저주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묻지 않으셨어요. 묻지 않고 바로 사탄의 매체가 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어떻게 저주를 내리셨습니까?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14절, 3장 14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뱀이 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배로 다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뱀이 흙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네? 뱀이 흙 먹어요? 안 먹어요? 흙 안 먹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 그 이 교재에 여기에 관한 성경, 관련된 성경절은 마가복음 7장 17절, 이사야 49장 23절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7장 17절은 지우세요. 그거는 별로 관련이 없는 성경절이고, 이사야 49장 23절을 보십시다. 이사야 49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입니다. 23절.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육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무엇을?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티끌을 핥는 것이나 예? 흙을 먹는 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티끌을 핥는 것이나 흙을 먹는 것이나 이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아주 굴욕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주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에는 흙을 먹는다 혹은 티끌을 핥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이 당시의 언어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시편 72편 9절에도 티끌을 핥는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어쨌든 뱀은 아주 영광스러운 짐승으로부터 아주 치욕적인 굴욕적인 짐승으로 이제 변한 것입니다. 사탄의 매체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흙을 먹는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배로 다니는 것은 아주 추한 모습으로 아주 굴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고 아주 기피하는 동물이 되겠다. 또 요즘 뱀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걸 막 찾아서 그냥 먹고 그러기도 하는데 참 사람이 참 묘해요. 어떻게 그걸 먹는지 몰라요. 어쨌든 뱀은 아주 영광스러운 짐승으로부터 사단의 매체가 되므로 수치와 굴욕에 처한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사탄의 매체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목에서 사탄의 매체가 된 사단의 매체의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런데 이 사탄이 매체로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화려하고 멋있는 것들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 열두 제자들 중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에요. 학력도 높고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수완도 좋고 뭐 제자들 중에서는 그냥 보기에는 외형상 보기에는 넘버원입니다. 사단이 그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짐승 중에 하나가 뱀이었습니다. 뱀이 지금처럼 징그러운 모습으로 하와한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면 아이고 징그러워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와의 이목을 끌기에는 아주 충분히 매력적인 짐승이었어요, 뱀이. 그래서 손짓할 때, 부를 때 솔깃해서 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사단이 이용하는 매체들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처음엔 아주 멋있어 보여요.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떤 매력을 느낄 때 그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는 것은 좋지만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걸 이용을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고 신실하게 살고 있는데 누가 참 옆에서 잘해주니까 아주 거기에 그냥 푹 빠져서 그 사람에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사단이 꼭 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 불변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그 무엇이 생길 때에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지금 요 부분만 하고 이제 오늘 마치 창세기 3장 15장을 들어가면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 창세기 14장과 창세기 3장 15절은 길어지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4절에 관련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이 말씀은 어떤 공부 시간이나 또 설교 시간에 종종 드리던 말씀인데 자 보십시다. 지금 아담은 누구에게 꼬임을 받았습니까? 하와에게 꼬임을 받았죠. 하와는 누구에게? 뱀에게. 뱀은 누구에게? 네, 사단에게. 이 사단은 뱀을 매체로 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원래 사단은 천사장이었고, 예수결 28장 14절에 보면 덮는 그룹, 혹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계명성,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근데 그가 그 마음에 죄악적인 감정을 품기 시작한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아지고 싶은 그런 교만심 때문에 사단이 이제 그 죄악적인 것이 발동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하고 공부할 때 물어볼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탄이, 이 루스벨이 천사장이, 그 광명한 찬란한 존재가 하나님과 서서히 담을 쌓고 거리를 두고 경계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사단은 쫓겨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탄의 근본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똑같은 수법을 쓴 것입니다. 너희가 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이 우주의 죄와 죽음을 가져왔고 하와도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을 했지만 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도 죄와 죽음을 가져왔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해결해야 될, 항상 투쟁해야 될 가장 시급한 죄의 속성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것도 다 근본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교만이에요.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 중에 왕이신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높으신 분이 영광스러우신 분이 낮게 되고 겸손하게 된 결과 죄가 용서되고 구원이 왔어요. 교만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죄입니까?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고 겸손은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 속에 생활 속에 집요하게 살아있는지 몰라요. 그 나이가 막 80, 90이 돼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생존할 만한 더 이상 뭐 있어봐야 아무 그 의미가 없는 목숨 속에도 자존심과 교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끈질긴 거예요. 끈질긴 것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끈질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시시로 올라오는 자만과 자고와 과시하고자 하는 이 죄된 본성을 끈질기게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올라오면 또 없애고 올라오면 또 없애고 그것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 수 있는 품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교만. 교회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적어도 그런 본성은 사람이 참 한꺼번에 뿌리째 뽑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도 그것을 억제하고 다스릴 줄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드러내고 그걸 표면화시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죄된 욕망, 뭐 유전자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올지라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것들을 잘 누르고 다스려서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는 성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깊은 교훈과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러 살지 말게 하시고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하여 끊임없이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신의 죄됨과 부족함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그 죄들을 해결하고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게 하시고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안정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어 주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